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B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1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5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74만 6천 명이 넘게 사망한 미국이 관련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60만 7천 명 넘게 사망한 브라질 그리고 45만 8천 명 넘게 사망한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주간 감염자 수가 290만 명에 달해 그 전주보다 4% 늘었고 사망자 수는 4만 9천 명에 이르러 전주 대비 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14%와 13% 늘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찾은 방문객 3만 3천여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상하이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3만 3,80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토요일이었던 30일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한 방문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31일 오후 5시경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안내 방송을 통해 장내에 있는 모든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수백 명의 검사 전문 인력이 투입돼 몇 시간에 걸쳐 검사가 진행됐고 방문객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문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진행했고 또 2일까지 관람객 입장을 중단했습니다. 유럽과 인도 태평양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핵무기 정책을 바꿔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호주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 폐쇄 검토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고자 오래 지탱해온 노력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29일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미국 동맹국들의 핵 우산이 약해지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맹국들 사이에 있다고 말한 한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선제 사용 금지 정책 채택을 뜻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1일부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에 있는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한 공군이 훈련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중연합훈련의 전신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 한때 수천여 명의 부대와 최신의 전투기, 전폭기가 동원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합훈련은 축소 실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훈련 명칭 없이 닷새간 진행된다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에 실시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1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지난 31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행동은 국제규범 기반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의 행동은 신장, 티벳, 홍콩과 동남 중국해, 타이완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우방 가치와 이익에 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입장차를 관리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갖추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상 세계 뉴스 김현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엇인가에 너무나 지나쳐서 지쳐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몸도 힘들고 일의 성과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스스로를 탓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를 불타버렸다, 탈진했다 이런 의미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피로가 쌓여서 머리가 아프고요. 복통에 불면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직장 관련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난 2년 가까이 이 번아웃 때문에 기록적인 숫자의 규모의 미국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러 설문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인 프리딕티브 인덱스가 15개 이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48%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바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또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에 1,150만 명이 다니던 직장을 떠났고요. 8월에만 430만 명이 그만뒀는데요.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경우도 많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달라진 환경, 안전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번아웃이 퇴사 결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번아웃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한번 따라보십시오. 일하는 중간에 잠시 숨 돌리게. 일 말고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기.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나누고 할 수 있다면 어디론가 여행을 나서보는 것. 번아웃을 떨쳐볼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뉴욕의 중국식 만두입니다. 덤블링을 파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과 함께 미국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날이 지난 31일 헬로윈 축제 날이었습니다. 헬로윈에 빠질 수 없는 호박 장식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한 농장에서 인산 이내로 만든 한 농장의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흥과 장전, 청진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리겠고요. 5에서 2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삼전이 제일 낮습니다. 영하 5도로 시작하고요. 풍산 영하 2도, 장진 해산 0도입니다. 자강도는 1도에서 2도 사이, 함흥 청진 7도, 원산 장전 9도입니다. 낮에 삼전 6도에 머물겠습니다. 풍산 장진 9도, 해산 11도, 청진 14도, 함흥 16도고요. 중강이 12도까지만 오르겠고 개성 16도, 평양 신의주 1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 구름 많고 먼바다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5m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당 군부가 곧 전문 관료 출신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에 회의가 끝났는데, 자, 정상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합의를 했네요.
네, 지난달 32일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커뮤니케, 즉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요.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섭씨 1.5도씨 이내일 때가 2도씨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이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미 있고 효과적인 행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공동선언문이 언급한 온도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목표를 삼은 그 온도네요.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체결됐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이전과 비교해서 2도씨 이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5도씨 이내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공동선언문은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를 다시 확인한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후변화 협정이 제시했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예, 예. 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 사회가 추진하는 것이 이른바 탄소 중립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합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전에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시한이 정해질지 눈길이 쏠렸는데요. 공동선언문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로만 언급했습니다.
예. 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네,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 영으로 만드는 그런 이를 뜻합니다.
예. 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금 잡고 있는 시한이 2050년인가요? 탄소 중립 시한이?
맞습니다. 이들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거보다 늦은 2060년을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탄소 중립의 어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회원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결국 이번 세기 중반까지라는 문구로 잠정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 발전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단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이 해외에 있는 석탄 발전 사업에 새로 자금을 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문제도 이번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시한을 정해서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결국 이 방안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이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이 신규 자금 제공을 올해 안에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G20 국가 안에서도 석탄 많이 쓰는 나라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나라가 이번에 시한을 정해서 석탄 발전을 퇴출하는 방향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또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구가 이번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예, 자, G20 정상들의 기후 변화 관련 합의에 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일단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일단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그동안 가져온 희망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 로마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희망들이 완전하게 묻혀버리진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단체들은 이번 G20 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 문제 말고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또 어떤 합의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자국 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기는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걸 최저 법인세율이라고 하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이 아예 없거나 조금이라도 싼 나라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 현안이었는데요. 정상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올해 말까지 40%, 또 내년 중반까지는 이걸 70%를 달성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네. 자, G20 정상회의는 끝났습니다만 바로 모든 시선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 시작됐죠?
네,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1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COP26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기후회의로 꼽히는데요. G20 정상들로 대거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31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중의원 465석이 걸린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자민당이 261석을 획득했습니다. 이전보다 15석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자민당 단독으로 절반 이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예,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꾸리는 공명당이 있죠. 성적이 어땠습니까?
예, 공명당은 지난번과 비교하면 3석이 늘어서 3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293석을 차지한 겁니다.
연립여당이 과반을 넘긴 거죠.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고요. 각종 법안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야당들의 성적도 같이 보죠. 어떻습니까?
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의석수가 줄어서 예전에 110석에서 96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우익 성향을 보이는 일본 유신회가 41석을 얻어서 공명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떠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이번에 의석이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어떤 현안이 쟁점이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또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 또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선거였습니다.
네. 자,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들에게 이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과 의정을 굳건한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중순까지, 11월 중순까지 경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봅니다.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수단 군부가 곧 총리를 임명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수단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최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문관료 출신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수단에서는 지금 민간 정부가 붕괴한 그런 상태죠.
네, 수단 군부가 지난달 25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주권위원회와 정부를 해산한 바 있었습니다.
예, 주권위원회라고 하면 군부하고 민간이 참여한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2019년에 군부가 당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축출한 뒤에 군부와 민간이 주권위원회를 만든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단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단행한 이유는 뭡니까?
네, 부르한 장군은 이 정당 간 대립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쿠데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부르한 장군이 자신이 맡고 있던 이 주권위원회 수장 자리를 곧 민간에 넘길 예정이었는데요. 이걸 몇 주 앞두고 쿠데타가 발생했던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수단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군부는 아직 총리 후보군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단 군부는 이 총리로 당파성이 없는 전문 관료 출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새 정부 강료들 누가 임명합니까? 군부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르한 장군은 새 총리가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새 정부가 군과 권력을 분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럼 수단은 이제 계속 군부와 군부가 세운 민간 정부가 권력을 어떻게 분점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르한 장군은 일단은 2023년 7월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선거를 치르면 새 정부를 꾸려야 할 텐데요. 그때 군부가 완전하게 이 정권을 민간에 넘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수단군이 쿠데타 과정에서 총리를 구금했는데요.
네, 합동군이 쿠데타 당일 이 압둘라 함독 총리와 몇몇 고위 관리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총리를 체포하자 국제사회의 압력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독 총리를 석방했는데 그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 또 이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도 발생했고요.
그렇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금까지 최소한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시위에서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백신의 아동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극심한 무동력 부족 사태에 더해서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키 대변인이 지난 10월 31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자신이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백악관 관료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을 텐데요. 그런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돌파 감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지만 겪고 있는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백악관의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접촉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키 대변인의 이번 확진 판정은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측근 인사 가운데 첫 고위급 인사의 확진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한 것은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6일인데요. 사키 대변인은 당시 2m 가까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 사키 대변인은 동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 가족 중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요. 이번 유럽 순방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확진 검사를 받았습니까?
예, CNN 방송에 따르면요. 사키 대변인 대신에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힌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요. 10월 31일 현재 4억 2,2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완료한 그 비율이겠죠? 비율 어떻게 됩니까?
네. 네, CDC의 발표에 따르면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의 1억 9,3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는 전체의 58%로 아직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얼마 전부터는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까?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이 부스터샷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10월 31일 현재 1,860만 명의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이는요, 접종 완료자 가운데 약 10%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이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사용을 승인했다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29일, FDA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앞서 FDA 자문기구가 만장일치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겁니다.
예. 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성인과는 좀 다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들에게는요, 성인들이 맞는 백신 투약분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투약하게 되는데요. 첫 접종 이후 3주 후,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연령의 백신 접종 대상 아동은 약 2,8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FDA가 승인을 했어도요, CDC에 접종 권고가 있어야지 실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FDA는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2일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백신 접종은 이번 달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백신이 있죠. 모더나. 모더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FDA는 모더나 백신 사용에 따른 부작용 검토에 시간이 걸려서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모더나 백신 접종 뒤에 신근염 위험에 대한 최근의 국제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모더나가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화이자 백신과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모더나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더나 측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FDA의 검토는 내년 1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자, 한편 현재 미국 곳곳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소식도 같이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알래스카와 미주리, 조지아 등 18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멈춰달라면서 총 3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주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연방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인력 부족 사태의 악천후까지 겹쳐서 항공사의 비행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요,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약 1,7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하루에만요, 8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항공편이 취소된 이유 뭡니까?
네, 아메리칸 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요, 잇따른 항공편의 취소는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돌풍으로 인해 항공기의 착륙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런 악천후로 인한 항공편 대규모 운항 취소 사태. 아, 올해 앞선 기간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는요, 스프리트 항공이 2,800편 이상의 항공편을, 그리고 10월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항공편의 대규모 취소 사태가 꼭 뭐 악천후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악천후에 더해서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상황이 대규모의 항공편 취소 사태를 낳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항공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업계는 조기 퇴직과 그리고 대규모 휴직 등으로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였는데요. 이후에 백신 접종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항공 수요는 되살아났지만 여전히 항공 인력은 줄어든 채로 남아있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될 텐데 항공사들이 그 인력 충원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달부터 휴직 중이던 승무원 1,800명가량이 복귀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해 말까지 600명의 신규 승무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공격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까지 5,000명의 신규 인력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SNS 업체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는 지난주에 직접 사명 교체를 발표했는데요. 28일에 공개된 새 이름은 바로 메타입니다.
예, 페이스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SNS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들과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뒤에 9월 현재 사용자 수만 28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 역시도 이 페이스북의 자회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교체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명 교체는요, 바로 신사업으로의 확장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메타라는 이름이 신사업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 서비스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메타버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메타버스는요. 초월 혹은 가상 이것을 의미하는 메타에다가 세계 또는 우주 이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가상세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상세계 서비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우리의 몸은 현실에 있어도 뇌를 가상세계와 연결하면은 그 안에서 현실에서의 실제 삶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설명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입장한 뒤에 그곳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며 소통함으로써 일상의 삶의 경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가상현실 환경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기존의 페이스북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페이스북은요, 앞선 인스타그램의 경우처럼 메타의 자회사로 들어가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페이스북의 최근 뉴스가요. 최근 내부 고발자가 공개한 내용으로 좀 비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내부 고발자인 전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 씨가 연방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부 문건을 제출했는데 미국 언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를 인용해 최근 잇따라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까?
네,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증오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게 이 비판의 핵심인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소녀를 비롯해서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 인신매매의 플랫폼으로 쓰이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좋아요 이 버튼이 유해한 콘텐츠를 늘린다는 걸 인지하고도 광고비를 벌기 위해서 그 기능을 유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미국 상원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의 소비자 보호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최근 저커버그 CEO에게 서한을 보내서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현재 상황에 대해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저커버그 CEO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에서는 주로 음료수나 과자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팔지요. 자, 그런데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가면 중국식 만두인 덤플링을 파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리를 거쳐 따뜻하게 먹는 요리인 덤플링을 과연 어떻게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비대면 서비스로 탄생한 덤플링 자판기. 뉴욕에서는 전 세계 각종 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물론 실내 장식이나 판매 방식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뉴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식당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을 닫는 식당이 속출했고 어떻게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따라서 뉴욕시 이스트빌리지에 있는 브루클린 덤플링 가게도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중국식 만두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자판기를 도입한 겁니다.
I think right now this kind of service is very helpful. I mean,
가게 손님인 저스틴 씨는 팬데믹 기간 브루클린 덤플링 가게 판매 방식이 좋은 것 같다며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기까지 모든 것이 비대면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브루클린 덤플링 가게는 일반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자판기 기계가 체육관의 사물함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주문을 한 후 잠시 기다리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들어가 있는 자판기에 불이 들어오고 거기서 원하는 음식을 꺼내가면 되는데요. 직원들은 자판기 뒤에 있는 공간에서 요리하고 주문을 처리하다 보니 손님들과 접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식당 주인인 스트라티스 모퍼건 씨는 식당에서 새로운 맛의 덤플링을 맛보고 있었는데요. 내일은 치즈와 햄을 넣은 덤플링, 그리고 땅콩 버터와 잼을 넣은 덤플링을 시도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만두와는 좀 다른 덤플링과 기존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모퍼건 씨 가게. 사실 모퍼건 씨는 이렇게 자판기 형식으로 덤플링을 팔겠다는 판매 구상을 팬데믹 이전에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I built this model in 2019. It was funded. The first store lease was done.
지난 2019년에 자판기 판매 모델을 구상하고 자금도 마련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첫 번째 가게를 임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이 자판기 판매 방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자판기가 사물함처럼 빽빽이 있어서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주문이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Place your order.
모퍼건 씨는 자판기 판매 방식을 자신이 직접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금액을 결제하고 자판기에서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직원의 도움 없이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판기를 파는 음식이 과자와 같은 건조식품이 아니라 덤플링인 만큼 위생이나 온도 유지도 관건인데요. 모퍼건 씨는 자그마한 자판기마다 살균 기능이 있는 자외선 UV 등이 켜져 있고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퍼건 씨는 자판기 내부 온도는 섭씨 약 1.5도 또는 약 66도로 병원균이 증식할 수 없는 온도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판기를 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박테리아도 피할 수 있다고 모퍼건 씨는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 덤플링 가게는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이 찾는 인기 식당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I saw something, probably Instagram. I know you're blowing up on Instagram.
저스틴 씨 역시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서 이 가게가 많이 언급되는 걸 보고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요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론 자판기 덤플링과 같은 새로운 식당 문화가 자리 잡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로윈에 빠질 수 없는 호박 축제.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할로윈은 미국인이 즐기는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할로윈이 되면 사람들은 유령 등의 분장을 한 채 파티를 즐기고요. 또 아이들 역시 분장을 한 채 트릭 오어 트릿,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동네를 돌아다니지요. 자, 그리고 이 할로윈에 빠질 수 없는 장식품이 바로 잭 오 랜턴인데요. 속을 파낸 커다란 호박에 유령 얼굴을 조각하고 호박 안에 초를 넣은 이 호박 등을 만들기 위해 가을이 되면 호박 농장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빙 공원에서도 가을 호박 축제가 열렸는데요. 공원 안은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You know, at school, we were learning about pumpkins.
초등학생인 젬마 양은 학교에서 호박에 관해 배웠다고 했는데요. 호박이라고 해서 주황색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 호박도 있고 빨간색 호박과 흰색 호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젬마 양의 말처럼 다양한 색깔과 크기, 모양의 호박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박 축제가 열리는 오렌지 카운티는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역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318만 명이 외국 태생이지요. 그만큼 오렌지 카운티에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또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중남미계는 물론 한국이나 중국, 인도계 이민자도 많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베트남 이민자 거주 지역인 만큼 베트남 이민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이민자인 이 여성은 할로윈 분장을 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호박 축제를 찾았는데요.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작년엔 올해보다 사람이 더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호박 축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호박 등을 만들 이 호박을 직접 고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있고 간단한 놀이기구도 탈 수 있죠. 그리고 가을 농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건초더미 기차도 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은 아카시 파텔 씨 역시 이곳에 오면 호박이 온천지 있고 기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가을 남부 캘리포니아 호박 농장주들은 거대 호박 컨테스트도 열는데요. 가장 무거운 호박에 영예 1등이 주어집니다. 올해 대회에서 1등을 한 호박은 무려 695kg으로 이 호박을 기른 농장주는 3,250달러의 상금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뭐 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호박이지만 거대 호박 컨테스트에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무게의 호박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챔피언십 거대 호박 대회에서 우승한 호박의 무게는 1톤에 가까운 994kg이었습니다. 이 호박을 기른 워싱턴 주의 호박 농장주는 우승 상금으로 약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 할로윈데이에 호박등을 켜서 문 앞에 두는 이유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비록 호박등을 만들진 않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있어 호박은 가을의 상징이자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역동사 have와 get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 누군가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면 사역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ave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different. Did you get a haircut?
Yes, I got my brother to cut my hair.
Do you always have your brother cut your hair?
Well, he doesn't like to, but I got him to do it.
Got him to do it. You look different. Did you get a haircut?
달라 보이네요. 머리 잘랐어요?
Yes, I got my brother to cut my hair.
네, 형에게 제 머리를 자르게 했어요.
Do you always have your brother cut your hair?
항상 형에게 당신 머리를 자르게 하나요?
Well, he doesn't like to, but I got him to do it.
형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Got him to do it.
당신이 형한테 그렇게 하도록 한 거군요. 머리를 자르다. 나 머리 잘랐어요. I got a haircut. I cut my hair.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내 머리를 스스로 잘랐을 때 쓰는 표현이라 보통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갔다 와서 나 머리 잘랐어요 라고 말할 때는 I got a haircut 또는 I got my haircut. I had my haircut.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have가 사용된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her cut my hair.
나는 그녀가 내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I had him fix my computer.
나는 그가 내 컴퓨터를 고치게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have를 사역동사로 쓸 때는 to가 붙지 않습니다.
I had her cut my hair.
나는 그녀가 내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I had him fix my computer.
나는 그가 내 컴퓨터를 고치게 했습니다.
I had her call my mom.
나는 그녀가 내 엄마에게 전화하게 했습니다.
I had him carry my bag.
나는 그가 내 가방을 들게 했습니다. 사역동사 have, H-A-V-E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사역동사로 get이 있습니다. G-E-T. have와 차이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get에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대상이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설득하고 납득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 뒤에 따르는 동작 앞에는 to를 써야 합니다.
I got my mom to babysit.
나는 엄마가 아기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I got my boss to give me a promotion.
나는 상사가 나를 승진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I got my brother to cut my hair. 형에게 내 머리를 자르게 했다. 누군가에게 내 머리를 자르게 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different. Did you get a haircut?
Yes, I got my brother to cut my hair.
Do you always have your brother cut your hair?
Well, he doesn't like to, but I got him to do it.
Got him to do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와 get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